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 가운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길기도 했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끝이려니 했는데 그 길었던 설교 시간만큼의 기도 시간으로 지쳤던 적이 있습니까? 예. 설교가 한 시간이었는데, 기도해도 지루하게 한 시간을 하는 바람에 온몸이 지쳤던 적이 아마, 쓱 웃는 걸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고 혹은 기도할 마음도 아니어서 그저 쉬고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기도 시간이어서 자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정작 기도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저의 의식 아래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어쩌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진 아주 기나긴 설교, 정말로 길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으려나 하는 찰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본문 가운데에서 혹은 다양한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정작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작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그런 것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아주 단편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별 설교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기도 시간은 조금 짧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제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여기서도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그러한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정말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진실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는 그 환경을 달리하고 그 상황을 달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드려지는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나눠서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 크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친밀함, 인티머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셨다면 똑같이 그리스도인 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나누기 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삶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오늘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단어 한 가지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영광이 나왔습니다. 4절에도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어찌 보면 그 시제를 조금씩 달리하는 그 영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1절과 4절 5절에 나오는 아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영광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감당하신 사명의 미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명을 다시 달리 표현해서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내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육신으로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감당하신 모든 모욕과 수치 가운데에서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그 일을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3절과 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절 3절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기도를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아들 대신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 인자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텐데 굳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인이 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사도 요한, 요한 목사.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그 바람을 여기에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4절에 이미 완성된 영광입니다. 4절의 영광을 보았다면 1절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그 영광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지금 나를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 대로 바로 이 1절의 영광은 이제 18장 이후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지만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아들, 그래야만 5절의 영광으로 나가는 겁니다. 5절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미래 시제의 영광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1절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현재의 영광입니다. 5절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서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영광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권세입니다. 2절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철로 접어들면서 권세, 권력을 향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뭐 뉴스나 미디어가 대통령 선거로 점점 뒤덮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터져나오는 비리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권세라든가 권력의 더럽고 비열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뭐 새삼 놀랄 일도 아닌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권력이나 권세가 혹은 힘이 갖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 권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권세, 힘과 같은 이런 비슷한 힘을 가졌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스리는 권력을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또 마찬가지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권세와 권력, 힘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창조 세계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샬롬대로 운행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조종자 역할을 맡은 것이,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세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세를 그대로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이 아담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그 권세와 권력을 마치 발로 차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대신 이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일에서 실패했던 그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의 권세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니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 그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하셨고 확인하셨던 영광과 권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함이죠.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 일정 부분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문기사에서 또 한 가지 화제가 되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고 하는 그 책으로 알려졌던 그 백인 스님,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실 90년대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뭐 예일 나오고 하버드 나온 분이 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굳이 한국 불교를 찾아왔을까? 자신의 그 여정을, 구도의 여정을 쭉 그렸던 그런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한국 불교를 떠나고 나는 한국을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불교의 기복신앙을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적인, 아니 한국 불교가 너무나 도에 지나치게 추구하는 물질적인 기복신앙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머리 깎고 중이 되고 한국 불교를 찾아왔을 때 그 바램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대 총장이었던 홍일식 박사가 한국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한국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그 홍일식 박사는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무당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국 불교신자도 아니고 한국의 어떤 특정한 종교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에는 한국 불교신자도 들어가 있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물론 들어가 있고 물론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어느 부분 다 겹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면 좀 더 정확히는 무당식과 불교식의 짬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종교생활, 아니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당식인지 불교식인지 모르지만 새벽 예불을 드리는 것처럼 새벽에 열심히 지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나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기복신앙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는 모르겠지만 절에 가서 걸려있는 수능 100일 기도나, 그렇죠? 교회에 가서 걸려있는 수능 100일 기도나 그 플랜카드만 보면은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 갑니까?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갑니까? 갑니다. 그렇죠? 예. 어떤 축구팀이 이깁니까? 기도 많이 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 잘 차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현각 스님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욕구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서 그것은 비록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의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구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 아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원래의 자리, 정말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수 따름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에는 그만큼, 진정한 기도에는 그만큼 자신의 모든 존재, 자신의 모든 정체성, 자신의 모든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1.5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1세일까 1.5세일까 자기는 2세가 아닌 건 분명하고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한 30이 넘더니만은 자기는 1.5세가 아니래요. 왜 아닐까? 자기는 기도를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자신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는 한국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진정함, 자신의 진심이 담긴 기도는 자신의 랭귀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일견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따름의 본보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영광과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보여주는 것,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영생,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영성의 고전에서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위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의 그 어떤 느낌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생의 참 의미를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와 아니 저 멀리 앞에 있는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섬김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구체적인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섬김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기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과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지지하는 받침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섬김의 그 손길은 함께 모아져서 기도하는 손이 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서포트해주는 받침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새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신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다짐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겨자씨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아십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 예.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정우 형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룹이 내년에 독일로 다 함께 가는 건 아닌지, 독일로 다 함께 아우팅을 가는지, 가는 것은 아닌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배워가는 공부하는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섬기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리티 이웃을 섬기는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도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